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무기력한 상태를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라고 정의하였는데, 아포리아란 희망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줄여서 난제, 모순,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현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다양한 정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고금리와 고환율과 고물가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물가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포리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막다른 골목, 이러한 난제와 모순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를 극복할 지혜로운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 역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의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더상은 어떤 리더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의 위인들은 자신이 속한 시대에 각각의 이상적인 리더십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전 300년경에 플라톤의 국가에 의하면, 플라톤은 국가는 비범한 사람들이 경영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신의 섭리로 이루어지는데 나라의 운명을 이런 요행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철인 치자를, 철인 왕을 배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죠. 자격을 갖춘 훌륭한 엘리트가 통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철인 치자는 지혜를 사랑하고 지적이며 믿을만 하고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지성의 훈련과 도덕의 훈련을 겸비한 경우에만 선을 알 수 있고, 이런 이중훈련을 받지 못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가는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세 때죠. 주 15세기경에 마키아벨리의 군조론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유럽 세계에서 왕들이나 군주는 탁월한 신분이 고귀하거나 교황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면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종교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정치만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제안하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군주가 나타나 나라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극단적으로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이 정치 이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군주라면 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 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황의 불가피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악덕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도 좋다. 사실 악덕 없이 국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악덕으로 인해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에 개의치 않아야 할 것이다. 그 논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죠. 비도덕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찾아오고, 도덕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나쁜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언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불성실해도 괜찮고 인정이 없어도 괜찮고 잔인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이용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동양의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훌륭한 리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정도만 알려진 지도자,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칭찬하는 지도자,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삼가고 아낍니다. 지도자가 할 일을 다하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저절로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순리대로 무의자연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노자는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 노자의 이 대목을 읽고 드러나지만 않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번과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제시한 지도자의 유형들, 플라톤의 철인치자와 도덕경의 훌륭한 지도자는 우리의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군주론의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이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입각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수요 예배 설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난 시간 사무엘하 14장 마지막 절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거칠에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취하였던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이 찾지 않다가 2년 만에 다윗의 부르심을 입고 가서 다윗 왕과 겉으로 화해하는 이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각자가 지닌 진심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간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허용해 주어야 할 마지막 기회조차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단절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두 명의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불안한 국정운영과 아버지로서의 자질 부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유부단한 리더십을 이 당시에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 압살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모습과 성품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세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자신의 식과 방법을 따라 살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난폭한 모략을 행하기도 하였고 이제 더 주도 면밀한 모습으로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는 흑화되어가는 인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지 않죠. 극단으로 치닫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 둘 다 자신의 실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파국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방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외면받던 압살롬은 후계자의 자리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인 세를 규합하고 이를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최우선의 과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는 단순한 자기가시의 태도가 아니죠. 후계자의 자리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제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참 좋은 은사죠. 예,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지혜로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존재됨에서 나오는 진심이 아니라면, 어떤 나쁜 의도와 목적이 존재한다라면 이것은 정말 악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 압살롬은 다윗 정부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들을 노리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재판이 온전하게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계기로 삼아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이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성문 길 곁에 서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로사항 창구를 막으면서 왕에게 가야 될 송사를 자기가 듣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국과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느 지파 누구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원하는 재판을 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자신이 왕이 되면 재판관으로 정의를 베풀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존대와 경의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평등하게 대해줍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재판을,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6절 말씀의 그 결과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을 집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빈틈을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판결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던 1심의 판결과 달랐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에게 보통 가져오는 문제는 일반적인 법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세금과 노역과 징집 등에 대한 왕이 판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더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보통 관청에서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고 그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의 불평을 모두 들어주고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편익에 맞게끔 빚과 징집을 탕감해주는 이스라엘 정치 경제 체제를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떠오르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자 주인에게 빚진 모든 빚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오히려 주인이 그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청지기의 모습과 방불하게 하나님과 왕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압살롬의 모습,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원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마음들을 채워주죠. 신입생으로 온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마음을 주고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대단히 악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갈취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제시됐던 3절의 말씀에서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왕의 그런 왕국의 모든 직위 가운데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빈틈을 압살롬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다윗 왕은 백성들의 호소에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과거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왕과 왕자와 그의 가문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 할 것이다. 그 대신 백성들이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했던 바가 있는 것이죠. 방치인지 방관인지 아니면 무능력인지 의도적인 외면인지 몰라도 다윗의 리더십의 공백과 정반대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적인 통치자의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년의 기간 동안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지파의 불만들을 원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다윗의 리더십과 다윗의 왕권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압살롬 자신이 그술에 거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소원에 입각하여서 다윗에게 자신을 헤브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다윗 왕은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죠. 예,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서원조차도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압살롬은 그것을 자신이 왕이 되는 일과 동일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대단히 상징적인 도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될 때 추대된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으며, 압살롬의 고향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역의 지파들에 대한 원성을 들었다라면 이제 남겨져 있는 유다 지파를 향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자신의 세력 아래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압살롬은 그동안 닦아놓았던 모든 기반들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어 나팔이 울리거든 다함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것은 실제로 왕이 등극할 때 제의의식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첩자를 보내서 일제히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신호로 이 나팔을 부는 것을 이 사인을 했던 것이죠. 이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초청받아 왔던 헤브론으로 같이 온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다윗 정권의 핵심 인사였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들이 보기에 압살롬은 다윗의 후계자가 앞으로 충분히 될 수 있고 많은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곳에 함께 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헤브론에 등장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실제로 나팔을 불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수많은 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대외적으로 볼 때 이 200명은 다윗의 신하였지만 압살롬과 함께하는 반역자의 무리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들을 헤브론에 붙잡아 두면서 다윗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왕국의 모든 행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반역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아 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인물이 눈에 띄죠. 바로 길로 사람 아이도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강제로 바세바를 치했던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이도벨이죠. 다윗의 최고의 책사이면서 당대의 최고의 현자라고 불렸던 인물이 바로 아이도벨이었습니다. 성경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신령한 책사가 바로 아이도벨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이 볼 때 다윗이 자기 손녀를 강제로 임신시키고 손녀 사위를 전쟁에 나가게 해서 석연치 않게 죽게 한 것에 대한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철저하게 이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명분과 실리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헤브론에서 일으킨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적이었고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대단히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쿠데타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병거와 전의대로 가시하며 힘만 가시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 끌어오는 탁월한 능력을 압살롬은 보였습니다. 또 현행 행정 절차의 빈틈을 정확하게 깨뚫고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치밀한 구태타를 대단히 간교하게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신을 드리고 사명을 인지하며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닌 인기에 영합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크게 네 부분의 모습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쿠데타를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신성왕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리에서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킨 것이죠. 두 번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을 어겼던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서원을 가져다 썼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속이는 십계명의 9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다윗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모습 같습니다. 될 대로 되라시게 대단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이 내용들이 다윗의 심리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한 방관의 모습은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내리고 외부적인 그 문제의 그 관심들을 둘 수 없는 형편이었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칼이 다윗의 가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말이 압놀에게 당한 수치를 갚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압살롬을 건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면서 발생한 형제간의 비극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 압론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위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처벌하였던 압살롬을 마음으로는 용서하며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며 이런 애증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시작부터 그는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관계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과정 중에 모든 사태의 우유부단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사건 발생 후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구테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가 부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의 리더십도 탐욕에 물들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의 리더십도 그 어디에도 신본주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목소리와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방법만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아포리아의 상태가 난제의 상태가 막다른 골목의 상태가 이 왕국 가운데 처하게 된 현실인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스티븐 코비의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대단히 특별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몰몬교 교인이죠. 그가 미국의 역사를 200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리더십을 연구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까지의 리더십은 성품의 윤리가 강조되는 리더십이었고 그 이후의 시대의 리더십은 성격 윤리가 강조되는 리더십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품 윤리, 그것은 바로 청교도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리더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1940년대까지의 리더십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세속적인 리더십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 외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성공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가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가면이 아니라 그 빙산의 수많은 부분이 아닌 그 바다에 있는 그 모든 본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수수함, 황금률. 진정한 변화는 단기간으로는 성격윤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변혁하는 데는 성품윤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비의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품윤리적인 청교도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가르쳤고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미국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굴욕 외교를 당하고 기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에는 거절당하고 수치를 당한 채 쫓겨났다라는 것이 국제적인 뉴스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품윤리적인 측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루기 위하여서 외적인 화려함과 쇼맨십과 커뮤니케이션과 그 밖에 많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멈추지 못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갑니다.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왕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 주변에 진정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나라의 리더십이나 세상의 리더십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존재됨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적인 가면에 쓴 모습이 아닌 성품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의로 가고 있는지, 나의 목적과 나의 왕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압살롬의 모습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니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모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면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